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내적으로 정결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핵심적인 교리를 재발견했을 때 부흥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듯이 호련히 찾아오지만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전조가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적인 교리의 재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더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나의 마음에 더 깊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데 영적인 혼란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진리가 있어요. 진짜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데 약간 다른 게 가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위조 지폐가 진짜 돈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에서 조금 달라지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날카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자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자 그냥 믿으면 되지 사실 이런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쉬워요. 그냥 열심히 믿자. 뭘 그렇게 따지냐? 이런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은혜로 덮고 덮어놓고 믿고 이러는 게 좋은 건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 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 믿으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하되 바르게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 읽으면서 지금 살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의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시기하고 또 심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발이 따를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 상처를 덜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부흥의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흥의 반대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이 부흥의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도 이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서도 나왔는데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성경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철로역정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아시다시피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묘사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선교사들도요,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철로역정을 번역했어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 아니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초기에 성경을 번역한 뒤로 이 철로역정을 번역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이 철로역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철로역정은 청교도들의 신앙을 잘 요약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청교도들이라고 하는 미국을 건국한 이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주보 뒤편에 보시면은요, 제가 청교도의 매일 점검표라는 거를 적어놨어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영국분인데 영국분이지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킨 분인데 이분의 매일 점검표가 15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결심문도 칼럼에 소개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교도라는 분들이 굉장히 철저해요. 신앙에 있어서 철저해요. 우리 뭐 여러 번 잠깐 보십시오. 뒤에 제가 장목사 칼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분이 가장 먼저 점검한 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또 두 번째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이렇게 자신을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아꼈는가가 세 번째죠. 네 번째,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다섯 번째, 어떤 기쁨에 즉시 감사했는가. 여섯 번째,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일곱 번째, 모든 면에 검토하고 침착했는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하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뭐 이렇게 15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봤을 때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달리 보여요. 아, 참 훌륭하다. 이런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청교도라는 분들이 제가 신앙이 어리고 생각도 어렸을 때에는 굉장히 삶을 재미없게 또 불필요하게 엄격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성장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을 이 청교도들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교도에 대한 반감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규칙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철저한 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구속받는 거 싫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청교도에 대한 오해 혹은 반감이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청교도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고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뜨겁게 기도했는지를 점검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분들이 어떻게 엄청난 범죄에 빠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휘틀브드 목사님이 그렇게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이유는 이러한 일상에서의 신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교도들은 죽을 때까지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들이 오히려 더 높이 평가되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예, 철로 역정을 말씀드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휘필드보다 조금 전에 분이 존 번연이고 존 번연이라는 청교도가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사탄이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엄청 미워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괴롭힙니다. 협박도 하고 방해도 해요. 또 낙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협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에는 조금 긴장을 해야 돼요. 이제 사탄이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시기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틈을 엿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방해라는 이 포장지 안에 우리에게 보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방해와 시련,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께서도 시련 속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뭐냐면은요, 시련이 있다는 것, 이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관점인데, 세계관은 인생을 살아가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처음 단추를 끼우잖아요. 이걸 잘못 끼우면은 그 다음에 단추를 잘 끼워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죠. 그두 번째 단추부터는 아무리 잘 끼워도 소용이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맞죠?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어떤 자세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첫 단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간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자, 교회 다니면은 행복 시작이다. 고생은 끝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려요. 불안해하지는 마시지만 생각 자체는 이렇게 가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은 이제는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을 시작한 것이지 이제는 교회 다녔으니까 고생은 끝이다? 그건 아니에요. 고생은 여전히 있지만, 나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전까지는 내가 혼자 고생에 맞섰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맞섰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생을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는 교회 다니면은 기도 열심히 하면 이제는 형통하고 돈도 잘 벌리고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약간 틀려요. 약간 틀려서 가장 위험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감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 다녔는데 왜 일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인생에 환란은 항상 있는데, 그거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와주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의 나라에 살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보다 차별받을 때가 있죠?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복지 혜택을 덜 주기도 하고 잘못하면 더 엄격하게 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복지 혜택을 덜 받고 더 엄격하게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회유 협박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보물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보물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번영주의 신앙을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번영주의 신앙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줘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잘 된다. 기도하면 형통한다. 왜, 뭐가 잘못됐냐면요. 기도하면 형통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 부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이 세상에서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 속에 진주를 감추어 놓으신 것처럼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귀한 보화를 감추어서 주세요. 우리가 값비싼 지갑에다가 돈을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도적의 표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허름한 지갑에다가 돈을 갖고 다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허름한 지갑에 엄청난 보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포장이 허름하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면은 초창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을 시기한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부터 시작하죠. 사탄의 통로가 되고 그 하수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요. 제자들이 잘못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어요. 왜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었죠. 제자들의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시기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한 것이죠. 의대롭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목사님들을 막 잡아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감옥에 가둔 이유도 정당한 법 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억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면 딱히 풀려날 방법도 없죠.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집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 어머니시죠? 예, 그런데요. 당신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가슴 설렁하시겠죠? 네,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고에 연관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다 보면 아우 좀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깁니다.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이 자녀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하고 좀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이 대응했습니까? 이렇게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은혜로운 시기였어요. 정말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혜로 충만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이게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갑자기 낙심이 되죠.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요.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부흥의 시기에 일어난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알아야 돼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특별한 부흥의 순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사도들을 구출하면서 이런 말을 남기죠.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사도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는 격려의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매우 옳은 일이고 매우 값진 일이니 계속해라. 바로 그 일을 계속하라고 내가 구출해 주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로 인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보다 몇 배 큰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아예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극복하는 게 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시련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이라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것이 왔을 때에 그 기쁨으로 맞이하고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시련이 없는 사람보다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 훨씬 성장하고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일 이후에 사도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죠. 예수님 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지만 육체로 보이시진 않았으니까 마음이 불안했겠죠. 지금 우리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아세요? 철부지 같았던 사도들이요. 씩씩한 청년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여기에서 거인을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쑥 자란 그 자녀를 보는 것처럼 거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어린 소녀의 말에 겁을 내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하고 지금 29절에 있는 베드로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말할 수 없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겁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준호도 겁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겁이 많아서 좋아요. 옛날에는 겁이 없고 용감한 사람이 좋았는데 자녀를 키워보니까 겁 많은 애가 차라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겁이 많지만 또 용감할 땐 용감해야 되잖아요. 여기 베드로는 원래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도 약해졌거든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정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이 겁이 많으시다면은 그거를 창피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그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은요, 그 두려움과 겁이 용기로 변화되어집니다. 용기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계속 행하는 게 용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에서 많이 괴롭힘 당하면서 두려움도 많았고 겁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이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막 좀 폭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되게 겁이 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의외로 그들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맞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적으로 나에게 용기가 생겼을 때 그가 나를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상태가 됐거든요. 그 전에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불러서 협박을 하면은 그래도 움찔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탁 무시합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는 이제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 정도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한 거죠. 쑥 자라버렸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께서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사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힘이 세거나 그러면 우리가 꼼짝 못하죠. 그래서 괴로워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성장한 걸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옳은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좀 낮게 보일 때가 옵니다. 좀 아래로 보일 때가 와요. 굉장히 거대한 거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중간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한테 불려갔잖아요. 계속 불려갑니다. 근데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훅 자라버렸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한 거죠. 천사가 구해준 것도 그 성장 과정의 하나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움이 있지만 옛날에는 나 혼자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응원한 마음으로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존함으로써 시련을 대응하지 않을까봐 모습을 감추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보화인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시련 속에 있는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32절도 비슷합니다. 우리 두 번 읽었던 부분인데 또 읽어볼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님도 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즉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돕는다는 뜻이죠. 시련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도움이에요. 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도움을 주시고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천사를 보내셨으신 것.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이 목적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목적을 향해 가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바른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20절에서요. 어디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죠? 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성전으로 갔잖아요. 이 성전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수단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림자고 예수님의 실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은 표지판이고 예수님은 목적지입니다. 자, 그런데 표지판만 보고 목적지로 안 가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성전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천사들이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전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에 머무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가 이렇다면 그 나머지 것은 더 심각하죠. 구속사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외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 성화를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합니다. 또 형통을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를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얘기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실수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제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왜 천사가 성전 앞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근처까지 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너무나 간단한 얘기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좀 속된 예를 들자면 우리 대중가요의 90%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헤어졌다, 만났다, 뭐 다퉜다,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내용이 90%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런 사랑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해도 지치지 않는 활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러한 생명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저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매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매료되는 것이다.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에 매혹되고 매료되는 것이에요. 이 딱딱한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리고 뜨거워지는 그러한 깊은 매혹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활기와 생명력을 줍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한 그 이상의 정말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아요. 바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그분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 마음이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인생의 형통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축복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잠시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천사들이 성전 앞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안타까워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화려한 포장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인하지만 이 시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을 꾀병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갈등,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는 사람은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깨달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나쁜 벌을 드린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된다. 저는 둘 가지 다 이해가 돼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 때는 뭐 이 세상을 대항하고 극복해보겠다 혹은 싸워보겠다는 마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사실 의욕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도와주기만 하면 또 안 되죠. 이걸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알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썩혀두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인격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길 부탁을 드려요. 왜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주의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의 귀중함을 모르는 그리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번영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많이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고 시련에 맞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거나 반성하기보다는 손쉽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많이 감추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든 말씀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듯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권유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 있죠? 안희수 사모님의 저 책을 꼭 여러 번 읽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삶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께서도 추구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은 뭐냐면 부흥이 있지만 시련 또한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련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련 안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보화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시련이 없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부흥의 순간에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이 이런 뜻하지 않은 불행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다시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시련 안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보화를 감추어서 주려고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시련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시련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해 가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거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하여 시련을 겪어나가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또 고민하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르게 시련을 대응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성장한 거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랄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 참 변하셨군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께서 시련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거인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보화를 반드시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